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배심이 몇 주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배심은 소환장 발부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 측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배심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른 고위 선거 관계자들과 러시아 변호사 사이에 지난해 6월에 만남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진영이 러시아와의 연계됐다는 의혹은 완전한 날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 헌팅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들이 날조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수사의 마지막 결과가 정말로 진실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삭제한 3만 3천 건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이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늘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국제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원의회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선거에서 선출된 545명의 재원의회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오늘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재원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원의회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선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유로 내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해 일부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중국 해군이 이 같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주일 사이에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훈련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봉쇄되는 지역은 중국의 주요 수송항구인 산둥성의 칭다오와 장쑤성 레닌강 사이의 바다로 5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이 지역에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신입생 중 백인이 아닌 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대학의 올해 신입생 2,056명 가운데 흑인과 중남미계, 아시아계, 원주민 등 비백인계 학생이 50.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이들의 비율은 47.3%였습니다. 특히 흑인 신입생 비율은 지난해 11.4%에서 올해 14.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22.2%로 지난해보다 0.4%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성명을 통해 다원화된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배경과 경험,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한일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어제 첫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침묵하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서해 바다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어제 첫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은 3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세 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의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로 한자리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세 나라가 이번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미한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게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제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안과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경제 제재 효과 등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길 중국의 대북 수출의 차단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안을 가다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로선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만 배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통미 봉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공조의 균열을 노린 대남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3일 자신들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다가는 핵전쟁의 참화밖에 불러올 게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각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고려하기 위해선 북한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have long said that Nor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before the United States would consider having talks with them, negotiations with them.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를 시도하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a long way to go. They need to take steps to show us, show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for that matter that they are serious about their attempts to denuclearize.
북한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고 아직 비핵화에 전념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이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최근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등과 대화할 의지를 갖도록 평화적 압박을 우선적으로 가하고자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틸러슨 장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런 조치들을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hey have to start taking some serious steps, showing us some steps.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수잔 썬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미국은 북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왔으며 이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sure campaign still in its early stages where we are ask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do more to put leverage, to use their leverage on North Korea.
노트 대변인은 수잔 썬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최근 북한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회원국 퇴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ARF에서 다른 나라들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같은 외교적 압박이 북한을 진지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잔 썬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ve been doing is going around talking to partners about you know what more could they do to contribute to that.
미국이 동반자 국가들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썬튼 대행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 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서도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관계 단절 혹은 격화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21호에도 각국이 북한의 외교 관수를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등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 8명은 2일 국제축구연맹 FIFA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방조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이 확인되면 FIFA는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하고 동시에 북한의 FIFA 회원국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 대사는 지난 5월 시카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격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etting a very good hearing from the Southeast Asians and action is beginning to be taken.
데이비스 대사는 모든 나라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북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조제 북한 외교 관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불가리아도 각각 자국 조제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수를 2명씩 줄였습니다. 이 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 조제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공사 직책을 2등 서기관 직책으로 대체했습니다. 국무부의 썬튼 차관보대행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외교적 압박은 북한이 계산법을 바꿔 진지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asic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galvanize this pressure and isolate North Korea so that it can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핵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기회 비용이 얼마인지 북한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썬튼 대행은 아직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며 따라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제재 위반 행위에 침묵할 경우에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egotiations are making some progress. We are making collectively some progress toward resolution.
들라트 대사는 3일 안보리의 제재 관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역시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모든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논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끝내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론적으로 영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결의안 초안은 아직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표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임 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 이사국들 중에는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에선 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셸 시슨 차석 대사는 제재는 인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유엔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시슨 대사는 제재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만들어지고 이행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뤄진다면 다자 제재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반복되는 제재 위반 행위에 눈을 감을 경우 미국은 자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류제이 대사는 제재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식으로 집행돼야 하며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재가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무역관계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되며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도 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연방 상원 의원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셈법을 바꾸려면 강력한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There's no way to resolve the crisis in North Korea without China. China knows that.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3일 의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중국 없이는 북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의원들은 중국이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VOA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내 안정을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kind of China's general position and that is not reall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se kind of things.
실제로 류 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31일 긴장 완화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달렸다면서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입증하려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선 중국의 초강경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의 흐름을 돕는 중국 은행들의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should be pursuing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that facilitate North Korea's money flows.
또 한국의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 신문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몇 달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중국에게 있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absolutely holds the primary responsibility and they need to make a choice. They can either do business with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or they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가드너 의원은 중국이 평양에 미친 사람을 다루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만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움직임과 발사 시기 등에서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과정에서는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전 2주일가량 종적을 감춘 사실입니다. 북한은 7월 4일에 이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는데 두 차례 모두 발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7월 4일의 경우 김 위원장은 13일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28일의 경우 13일부터 보름간 사라졌다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5월 14일 북한이 신형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기 전에도 8일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발사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전후해서도 각각 9일과 6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당과 군부 관계자를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핵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김정일도 오랫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술자들, 그 다음에 당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초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화성 14형을 발사한 7월 28일은 북한이 전승절로 명명한 정전협정 체결 64주년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미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 관국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의식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작은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해 3월 소형화된 핵탄두의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진입 기술과 관련된 서방 전문가들의 부정적 분석을 염두에 둔 발표로 보입니다.
최대 가혹한 재돌이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증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같은 발표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핵폭탄이지만 핵무기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완성된 핵무기처럼 보여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독치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선전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패턴 중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의 경우 먼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해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 이를 빌미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월 6일 핵실험을 먼저 실시하고 수십 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 2월에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시작으로 5월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7월 4일과 28일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아직 핵실험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보다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n 2017 we have a little bit of a complicated situation because we have actually not seen a nuclear test but we've seen more aggressive
김진무 교수도 북한이 중국의 압박 등을 의식해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어 핵탄두를 장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쐈을 때는 그냥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을 했을 때는 예외 없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고 또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전략이 선 미사일 후 핵실험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18년간 두 차례 핵실험과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세 차례 핵실험과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유한 경상북도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서 오는 10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3기를 포함한 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측정을 진행해 환경 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성주와 김천 일대에서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들의 참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난해 북한 대외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14년부터 3년 연속 90%대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 의존도는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무역 규모는 60억 5,600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6억 3,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수입도 6% 늘어난 34억 2,200만 달러로 전체의 92%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7억 8,800만 달러로 전년의 7억 4,300만 달러보다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만성 적자 구조로 인해 대중국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교역 품목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 최대 수출 품목으론 석탄과 갈탄 등 광물성 연료가 11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또 의류가 27.5%를 차지했으며 어류, 갑각류의 비중은 전년도 4.4%에서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트라 측은 섬유와 의류의 대중 수출 하락은 최근 북중 가공무역의 부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와 광물류로 전체 수입의 11%인 3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보일러,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제품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차량 및 부품은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평양시 현대화 공사 등으로 화물차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란 추정입니다. 코트라 측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과 북한 수출 역량의 한계에 따라 이 같은 극단적인 대중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뭐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모든 걸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 박사는 아울러 최근 북한이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꾀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니 북한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이어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러시아였지만 전체의 1.2%에 불과했으며 그 다음으론 인도와 태국,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10대 교역국엔 룩셈부르크와 스리랑카가 새롭게 진입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홍콩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높다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이 재난 대비와 관리 등 대처 능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위험관리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에 5.6점을 부여해 전체 조사 대상 191개 나라 가운데 30번째로 위험지수가 높은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 유엔기구와 국제 민간단체 기구 등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지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이나 폭력적인 갈등으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대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겁니다. 북한은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성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위험 노출 지수에서 5.1점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사정 등을 평가한 취약성 지수에서 5점을 받았으며 사회 기반 시설, 재해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대처 능력 지수에서 6.9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대처 능력 지수는 한국의 1.9점, 일본 0.8점, 중국 3.7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만큼 북한의 재해 대체 능력이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위험 관리 지수는 북한의 5.6점보다 훨씬 낮은 1.6점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 발생 위험성이 191개국 중 170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말리아의 위험관리지수가 9.2점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차드 순이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재해와 정부 대처 능력,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탈북민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서로 마음 내놓기를 해서
그러면은 주의 가자.
여름에 바다에 가면 물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돗자리 깔고 수박 먹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지만 탈북 어린이들에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이 방과 후 공부방은 탈북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지? 바다의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아? 그지? 준수야, 어때? 바다의 모습이
골라서 하는 거죠?
어, 맞아요.
이 공부방은 한국 사회로의 통합 교육을 위한 수준별 맞춤 학습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 사회, 과학, 역사 등 남한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학습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맞춤식 수업을 하면서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과 컴퓨터 등 특기 적성 시간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인연 맺기, 좋은 이웃들 방문하는, 그래서 세트민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천구 쪽이 세트민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가정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면담 내용 중에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남한 아이들 학교 프로그램에 맞추기가 힘든데 방법을 모르니까.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가정의 해체 그리고 체류 기간 동안의 강제 소환의 공포 또 학습 공백 등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북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탈북 아동을 위한 이 공부방에서는 학습적인 부분 외에도 아이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이제 공부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좀 멀어서 활용하기가 그렇고 또 사립단체는 돈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럼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마침 양천구청과 신청 3동에서 장소 제공이 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 선생님들 꾸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방과 후 학습 공부방은 수업 이후 아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와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읽고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예. 저도 커가는 느낌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애는 그냥 내가 뭐 가나를 크게 못하고 하니까 그나 동네에서 얼리뜨고 내리뜨고 제 마음대로 얼리뜨고 내리뜨고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방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냈는데 애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여기 와서 책도 읽고 이제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에도 너무 잘 참가하고 너무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탈북 부모님은 방과 후 공부방을 다니면서 아이의 성격이 더 밝고 환해졌다면서 이 공부방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었다고 그래요. 또 아,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또 이렇게 가끔 이야기 주고받고 그래요. 역시 애들의 마음 잡아먹는 게 제일 좀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보다도 경제적도 경제적이지만 뭐 사교육 문제도 그래 많이 어려운 게 제일 애들의 마음 알아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저희 글짓기 시간이요.
저녁 요리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잔잔한 파도가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다. 이처럼 여름에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그치? 바다의 모습이.
공부방은 자원봉사 교사들의 도움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함께하고 있는 교사 김미옥 씨입니다.
저는 그냥 좀 제가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이들 밝고 건강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가요. 그냥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밝은 에너지를 좀 많이 얻어갔으면 해요.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탈북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캠프 활동을 하며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혼란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고 또 문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 학습 같은 거는 학교에서도 하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는 자기 마음 내어놓는 거 그리고 단어 그러니까 어휘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게 제 작은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린 육군 장성과 장성 부인의 도 넘은 행동에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장성은 형사 입건됐고요.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임용고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0%나 줄어들었습니다.
예.
교육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관병을 마치 노예처럼 부린 군장성 부부에 대한 논란. 파장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군요.
네네. 그 연대장 이상의 군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간의 관리병을 공관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가서 기초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되면 받게 되는 보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관병. 이 문제는 소속 지휘관인 장성 부부가 마치 노예나 하인처럼 공관병을 부린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또 군 당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
민간 인권단체 폭로로 시작돼 공관병 갑질, 노예 공관병이라는 실태가 수식어로 붙여지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 군 장성이 전역 신청을 하면서 무마되는 듯 했다가
예.
전직 공관병들의 잇따른 제보, 폭로로 국방부가 형사 입건 조치했습니다. 또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군 장성이라고 하셨는데 계급이 어느 정도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별 4개의 계급장을 단 사성군인입니다.
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인데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장성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등에 업고 취사병과 공관병 등에게 갑의 위치를 휘두른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식 맛없다고 취사병을 타박하고 취사독으로 위협을 냈습니다.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장성의 간식은 물론이고 같은 군인 신분의 장성 아들의 휴가 때 음식부터 빨래까지 개인 시중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예.
공관병에는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배를 착용시키기도 했다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호출하면 즉각 응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예. 공관병들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는 병사들이잖아요. 원래 이런 일들을 네네.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은 뭐 임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 외에 도를 넘어서 자행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관의 텃밭을 가꾸는 일도 했답니다. 부대 안에 과실을 따서 조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것도 이 공관병에게 맡겨진 일이었고요. 뭐 잘못 보였다가는 최전방 부대로 유배 비슷한 전출을 보내기까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질 때는 그 남편의 지휘를 이용한 어떤 장성 부인의 문제로 이 얘기가 됐다가 내가 대장이라면 내 부인은 여단장급 그러니까 뭐 별 한 계단 그 원스타 정도의 지휘다 예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성이 그에 못지않은 갑질을 했던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예.
이 장성 부부의 갑질로 견디다 못한 한 공관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도 알려지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논란의 장본인인 이 장성은 군 전역을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죄송하다면서 명예를 위해 전역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장성의 입장은 문제 핵심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00여 명의 공관병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해당 장성을 형사 입건했고요.
네.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남편을 출세시킨 군 장성 부인들 가운데는 남편이 별을 달면 자신도 별을 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모들이 있다. 이 사모들의 세계를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부인들의 잘못된 처신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동조한 장성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입대를 했는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상관의 심기나 가족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희생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임용고사,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용고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교육대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네. 한국에서는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부가 설립한 각 지역의 교육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대학에 있는 초등교육과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졸업해도 임용고사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되고요.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도 사실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채용 순서를 기다리는 임용 대기자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한국 교육부가 내년에 선발할 예정인 임용고사 인원을 올해에 40%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의 임용고사 사전 예고를 발표하면서
예.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0% 줄인다 적지 않은 비율 아닙니까?
네, 1년 사이에 40%는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예.
내년 임용고사 선발 인원이 3,321명으로 올해보다 2,200여 명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 지역만 보자면 올해 795명을 선발했는데요. 내년에는 105명만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105명이라는 숫자, 서울교육대학의 졸업 예정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수치인데요.
네.
이거 납득할 만한 조치 해야 된다. 이런 예비고사들의 지금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뭐 며칠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실패한 교원 수급 정책, 수험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면서 교육대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지역 교육청 앞에서 땡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원 선발 인원을 줄이는 것, 뭐 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초등학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학급수 줄이고 있고요. 또 그런 현실에 필요한 교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지원을 하면은 바로 채용되는 곳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하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3,800여 명이 되는데요.
예.
이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만 채용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원이 1,000명. 정도입니다. 이번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대규모로 감축하게 된 이유를 신규 선발 인원을 좀 조정해야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던 예비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게 교육부의 설명인데요. 임용고사에 합격해도 3년 안에 채용되지 못하면은 합격이 취소되는
예.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 예비 교사들도 더 뭐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임용 날벼락이라고도 하고요. 임용 절벽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네.
교육대학만 가면은 뭐 취직,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교육대학에 지원을 하고 합격한 학생들일 텐데요. 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 교육만 받은 교육대생들, 이 교육부에게 지금 납득할 만한 조치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2016 연례 테러리즘 보고서는 ISIS가 가장 강력한 테러기구로 존재하면서 세계 도처의 테러 요원과 조직망, 개인들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여러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SIS는 연이은 패배를 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리아, 특히 이라크의 장악지역을 대폭 상실했습니다. 손실이 많아지자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던 공작원들을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격을 위해 이동 배치했으며 외국에 있는 추종자들을 고무하고 공격 행위를 벌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그 연계 조직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허약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와 기관들을 악용함으로써 심각한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는 여러 지도자를 잃었으면서도 예멘, 걸프만 그리고 미국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 알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자신들의 근거지로 유지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알샤바브 조직은 지도자를 잃고 갈수록 많은 조직원들이 탈퇴해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서도 소말리아 전 지역과 케냐 일부에서 돌발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는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두 가지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테러 조직들은 정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과 분쟁 지역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둘째, 이른바 나홀로 테러리스트 공격, 특히 공공장소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 중동 전역의 여러 테러 그룹들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테러 지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테러와 대테러 연구를 위한 전국 콘소시엄, 즉 스타트가 마련한 통계 자료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2015년에 비해 세계적으로 테러 공격 건수는 9% 줄었지만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가 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보고서와 관련해 저스틴 시버렐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테러 건수와 사망자가 줄어든 곳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이었고 테러 횟수와 사망자가 늘어난 곳은 이라크, 소말리아, 터키를 포함한 여러 나라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요 동반 국가들의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